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희생당하심으로 저희들을 죄와 사탄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수요일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5장 6항부터 제16장 4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15장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그의 예언자와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세 가지 직책을 보아야 한다. 3. 제사장직, 화해와 중보, 6항입니다. 6항,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그 목적과 효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선지자직과 왕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는 순결무고한 중보로서 그리스도는 아무런 흠이 없는 중보자이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의 성결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저주가 우리를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또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리에 대하여 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지요. 따라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주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속죄가 사이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직책을 다하려고 그리스도가 재물을 가지고 나오셔야 했습니다. 율법 하에서 제사장이 피를 질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은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신자들의 대언자로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죄를 대속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신자들이 알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과 3절 말씀. 사도는 히브리서 저자를 말하죠. 히브리서 7장부터 거의 10장 끝에 이르기까지 이 점을 길게 논합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가를 말소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으므로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실 엄숙한 맹세로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우리에게 경고하여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 전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점으로 아시는 것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에 모든 문제가 걸려있는 이 중대한 사실을 제정하고자 하신 것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불결한 범가와 죄 때문에 길이 막혔던 그 은총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얻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 효험과 혜택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영원한 중재자시며 그의 호소에 의해서 우리는 호의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다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경건자들의 양심의 평화도 여기서 생깁니다. 그들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자비를 안심하고 의지하며 중보자를 통해서 성별된 것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하에서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도록 명령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있어서 한 분이 제사장과 제물을 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에 합당한 것이 달리 없으며 독생자를 하나님에게 드릴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행동하시는 것은 영원한 화해 원칙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시며 친절하게 되시도록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이 위대한 직책에서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이시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은 오염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제사장이므로 복수를 써야 되는데 단수를 썼습니다. 제사장 드림으로 우리 자신들은 죄로 오염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그런 말이죠. 제사장들이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에게 바치며 자유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만하며 향기롭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하신 뜻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우리를 아버지 앞에 성별하셨으므로 오직 그의 성결이 몸에 가득히 배어 순결하고 정결한 자로서 심지어 거룩한 자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하듯이 성소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름 부음과 그 당시에 사용된 그림자 같은 기름 부음과의 대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천사가 그림자를 흩어버리면 참 제사장직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리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만족하지 않고 감히 그를 새로이 제물로 바치노라고 한 자들의 조작은 더욱 가증합니다. 교황파는 매일 이 짓을 시도하며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노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드리는 예배는 매일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그런 행위이고 또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1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구속자의 기능을 다하셨는가? 여기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도 논한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화해를 얻었다. 1항부터 4항까지입니다. 1항, 구속자.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한 말은 오직 한 가지 목표로 향해야 합니다. 원래 정죄를 받아 죽고 멸망한 우리는 의와 해방과 생명과 구원을 그리스도에게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이것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베드로의 유명한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그가 받게 된 것은 이유 없이 또는 우연히 또는 사람이 결정으로 된 일이 아니라 최고의 명령을 전달한 천사가 하늘에서 가져온 이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고 첨부하였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언급한 점을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구주가 되시도록 구속자의 직책이 그에게 부과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만일 그가 구원의 종점까지 줄곧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속은 불완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견고하지만 조금이라도 그에게서 떠나는 순간에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견고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떠나면은 점점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위태로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일체의 은총을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베르나르두스의 경고. 영어 원문에는 권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버나드의 권면은 기억해 둘만 합니다. 기억해 둘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로서 한 것입니다. 버나드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이제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은 광명일 뿐 아니라 빛이라는 것이죠. 빛일 뿐 아니라 양식이다. 그것은 또 기름이다. 이 기름이 없으면 영혼의 모든 양식은 마른다. 그것은 소금이다. 이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이는 음식은 온통 맛이 없다. 끝으로 예수의 이름은 입의 꿀이요, 귀의 음악이며, 마음의 기쁨이요, 동시에 약이 된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강화는 설교라는 뜻입니다. 설교는 향기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가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충분하고 견고한 토대를 얻으며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든지 이탈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속에 내려가서 자기의 진상을 성실하게 생각한다면 자기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속에 내려가서 자기의 진상을 성실하게 생각한다면, 즉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본다면 반드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적의를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노염을 푸는 방법과 수단을 애써 찾아야 하며 여기는 충분한 배상이 요구됩니다. 배상이라고 했는데요. 만족이 요구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드리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죄인이 죄책에서 사면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항상 그들 위에 있는 것이니 필요한 것은 평범한 보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심으로 자기의 법을 어기는 자를 벌 없이 버려두시지 않고 처벌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이 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감사하게 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기 전에 잠깐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앞질러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항상 하나님의 자비는 앞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원수였다는 것은 어떻게 합당한 일이었습니까? 늘 앞질러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데 또 우리와 원수관계에 있었다. 뭐 이런 말씀,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만일 거저 베푸시는 호의로 우리를 이미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특별한 보증을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일종의 모순이 생기므로 나는 이 난점을 처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보통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화해와 은총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였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그의 희생으로 그들의 불의가 속량되기 전에는 그들은 저주 아래 있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 말씀.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화해되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다. 골로새서 1장 21, 22절 말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얼마나 가련한 파멸 상태에 있는가를 더 잘 이해하도록 우리의 능력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해의 능력에 알맞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능력에 알맞게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 위에 덮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것이며 해방의 혜택을 경시했을 것입니다. 여기 해방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혜택을 뜻합니다. 즉 구원의 복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우리 위에 덮여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진술하여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구원의 복락을 평가절하 했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그것이 얼마나 그 자비가 큰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컨대 누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 이후의 말은요. 일반적인 어떤 그 말하고 또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말씀하고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그 자비를 깨달을 수 있지만은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훨씬 더 그 큰 자비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제 논조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대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일반적으로 이제 누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미워하셔서 그대가 당연히 받을 일을 하셨다면 저 그대를 버리셨다면 무서운 파면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꺼이 또 거저 베푸시는 호의로 그대를 은총 가운데 두시고 그대가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험에서 그대를 구출하신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들은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비의 덕택을 얼마만큼은 이렇게 들으면 이제 어느 정도 얼마만큼은 느끼며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알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될 것이란 그런 논조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더욱더 큰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즉 그는 죄를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며 진노를 받을 자,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면치 못할 자, 구원을 얻을 희망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자, 사단의 종, 죄의 멍에를 맨 포로 결국 무서운 멸망을 당할 운명이며 이미 멸망 중에 있는 자임을 알게 된다고 합시다. 또 이때에 그리스도가 그의 변호인으로서 사이에 들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모든 죄인에게 내리려는 그 벌을 자기가 맡아 받으셨으며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로 만든 죄악들을 자기의 피로 깨끗이 씻으셨으며 이 속죄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바른 배상과 희생을 드리셨으며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으며 이 토대 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성립하였으며 이 인연으로 하나님의 인애가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재난에서 구출되었는가를 역력히 그려 보이는 이 모든 일에서 더욱더 깊은 감동을 받지 않을 것인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더 큰 그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되고 더욱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그냥 요약해서 몇 마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게 된다는 그런 요지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우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놀라며 압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도 생명을 붙잡는 열성이 부족하거나 생명을 받아도 올바로 감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를테면 우리의 원수이며 그의 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비와 아버지 같은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3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보다 앞선다. 이 발언은 이 말씀은 연약한 우리의 이해력을 고려한 것이지만 거짓은 아닙니다. 최고의 의이신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서 보이는 불의를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불의를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를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거기에 따르는 악한 생활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있는 자며 나면서부터 지옥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주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것을 잃지 않고자 우리 안에서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자신의 허물 때문에 큰 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피조물입니다. 비록 우리는 스스로 죽음을 초래했지만 그는 우리를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저 주시는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은총을 베풀려 하십니다. 의와 불의는 화합할 수 없으며 이 불화는 영구히 화해시킬 수 없으므로 우리가 죄인인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대관계의 모든 원인을 제거하며 우리와 완전히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제시된 속죄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일소하십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인으로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불결하고 불순하던 우리가 그가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나타나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해를 얻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선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이 하기 전에 앞질러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사랑을 미리 이제 베푸신다는 그런 의미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선손을 쓰시는 것입니다. 앞질러서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참으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죠. 후에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노염을 받아야 할 불의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정죄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와 결합하실 때에 한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또 굳게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호의를 가지신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눈과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켜야 합니다. 사실 그를 힘입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죄가 돌아오면 정가된다는 것을 이렇게 돌아온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죄의 정가 아시죠? 그것을 이렇게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양요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피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배울 사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속죄 사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유래한다. 전자가 후자의 원인이 아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기초를 가졌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일들은 명백하며 성경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선언하셨다고 하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다시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게 되시기 전에는 우리의 원수였다고 하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죠. 구절들도 서로 훌륭히 조화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10절이 훌륭하게 서로 조화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곧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대 교회의 증언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나는 어거스틴이 바로 이 점을 가르치는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로 이 사항을 이제 끝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으며 변함이 없다. 우리가 성자의 피를 통해서 화해를 얻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우주 창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독생자와 함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기 전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화해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전에 미워하시던 자들을 이제부터 사랑하시기 시작하도록 만드셨다는 듯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칼빈 지금까지 쭉 이런 논지로 해설을 해왔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와 화해했다. 내가 하는 말이 옳은지는 사도가 증언할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며 악을 행했을 때에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와 같이 그는 우리를 미워하신 때에도 놀랍고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 때에도 동시에 놀랍고도 거룩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가 창조하시지 않은 우리의 상태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셨지만 죄죠. 창조하지 않으신 거. 창조하시지 않은 우리의 상태는 이제 죄에 관한 것이죠. 우리를 미워하셨지만 우리의 죄악이 그의 피조물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우리가 만든 것을 미워하시는 동시에 그가 만드신 것을 사랑하실 수 있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말이다. 여기 이 어거스틴의 말은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 경려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변함이 없다. 우리가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와 화목된 이후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와 더불어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다는 사실은 마치 그의 아들이 우리를 그에게 화목시키심으로서 비로소 그가 그전에는 우리를 미워하셨는데 하나님이죠.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었으나 그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야 옳다. 내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사도께서 증명해 줄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의를 품고 악을 행하였을 때에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리하여 정말 놀랍고도 신적인 방식으로 그는 심지어 그가 우리를 미워하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가 우리를 미워하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자신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미워하셨으면서도 우리의 사악함이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를 완전히 소멸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모두 미워하시는 동시에 또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가 지으신 것을 사랑하신 것이다. 그가 지으신 것을 하나님의 형상, 훼손되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 일부분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남아있는 그가 지으신 것을 사랑하신 것이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말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어떤 일을 행하셔 있는지 하는 것과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는 것을 배워싸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보답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항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